사무엘하 오늘 6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었죠. 약 20년 전. 그러다가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의 한 다섯 개 지방이 징벌을 받고 초토화되는 그런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제대로 실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변방 어느 시골 마을에 이 법궤가 거의 방치되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십시다. 우선 10절부터 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기 젖 나는 소는 숫소일까요? 암소일까요? 예? 숫소이겠죠? 그리고 송아지는 이제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젖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왜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저녁 예배가 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예. 전나는 소는 암소입니다. 암소. 제가 숫소라 그랬나요? 미쳤었나 봐요. 성을 막 바꾸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서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뭘또 아멘을 해요. 아멘입니다, 진짜. 그 젖나는 소 둘에게 수레를 끌게 하죠.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놓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암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송아지는 집에 두고 암소에 수레를 실려 보냅니다. 근데 암소가 어떻게 하면서 가죠? 울면서 가요, 울면서. 이 울며 가는 이유는 모성의 본성을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짓누르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미소라면 당연히 어린 송아지가 있는 그쪽으로 본성상 마음이 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소는 울면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어떻게 했죠?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중요한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큰 권역을 치르죠. 그리고 이 법궤는 누구의 집에 보관이 되냐 하면 7장 1절을 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아멘. 몇 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나요? 2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뭔가 영적인 허기에 붙들려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엘하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6장을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그 안에 20년 안에 참 파란 많은 여정을 겪어낸 끝에 이제 유다의 왕을 거쳐서 드디어 열두 지파의 통합 왕이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뭐냐면 이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아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법궤는 뭐의 중심이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예배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타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거되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거의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헌납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심정적으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역학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갖다 바치죠. 그러나 한켠에는 심정적인 동의나 또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종교와 신앙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다윗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왕들이 이런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늘 시대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우매한 인생들의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추대케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 한켠에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와 상관없이 다윗은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운반토록 하는데 운반하다가 사고가 생겨요. 자, 6장 1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는 기럇 여아림, 즉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산골 마을을 여기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이에요. 다른 지명이 아니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참 문제가 생겼죠.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기에 보면 운반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거나 손을 대서는 절대 큰일 나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법궤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매개체로 모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취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보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법궤를 지금 어디에다 실습니까?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법궤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매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반의 규칙을 정했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율법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다 엽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조각목으로 뭘 만들죠? 예, 채를 만들어. 그리고 그 채를 어떻게 쌉니까? 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어요.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것이 우선 법궤를 움직이는, 운반하는 중요한 행동이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양쪽에서 네 명씩 서서 직접 사람이 메어서 법궤 자체에다가는 손을 대지 않고 그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끼워서 양쪽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요 강북에 원래 있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짓고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을 하는 날인데 저는 막 그때 부임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부목사님들이 그 당시 한 60명 정도 되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였죠. 근데 그 입당식과 헌당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을 짓고 그냥 들어가는 걸 입당이라고 하고 헌당은 뭐가 헌당이냐 하면 부채 없이 이 예배당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하는 예배가 이제 소위 보통 교회에서 진행하는 헌당 예배예요. 그런데 헌당 날짜는 잡혔는데 교회가 아직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아주 그 엄하신 분인데다가 고집이 좀 있으셔서 이런 한 푼이라도 부채가 있으면 입당 안 됩니다 하고 장로님들한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입당 날짜는 잡혀 있는데 그 뭐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가 하루아침에 갚아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은 막 속이 타는 거죠. 다 초대장 해놓고 순서 잡아놓고 순서자 다 연락해놓고 지금 성대한 입당 헌당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곧 그날 아침에 은행에 마지막 잔금까지 완전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딱 갚아진 채로 이제 입당이 헌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후임 목사님이 그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전과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또 한국에서 시행하지 않던 여러 가지 영국의 그 교회의 풍습들을 또 신선하게 또 전해주기도 했던 분인데 그 순서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법궤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헌당 예배 때 이렇게 네 명의 목사님들이 그 법궤를 이제 메고 정말 이 본당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법궤를 그 어느 목사가 메느냐. 이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또 영광스러운 물질인데 이 복개라는 모양이 비록 형식이긴 하지만은 메고 싶었겠어요? 못 맺겠어요? 아, 저 말이 그 질문이 잘못했네. 메고 싶었겠어요? 안 메고 싶었겠어요? 메고 싶었겠죠. 저는요. 저도 메고 싶었죠. 근데 맸을까요? 못 맸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못 맸어요. 매질 못했어요. 일단 1m 70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을 시킨 겁니다. 아주 속이 상했어요. 아주. 뭐 키 작아서 속상했던 적은 없는데, 아, 그 1m 70이 안 되는 바람에 법계를 못 매는 아주 비극적인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사람이 직접 그 법계를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것을 사람이 이 양식과 규칙을 만들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어디에다 실어버립니까? 수레에다 실어버려요. 수레는 아까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효율과 편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대교회 예배 속에 중요한 고발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예배가 편리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경향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이 중요한 실수를 하고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어서 날라버립니다. 나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좀 보세요.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돌아오는 법궤를 뭘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겁니까? 예배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멋진 예배가 지금 준비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연주가 올려졌던 것처럼. 그런데 이때 사고가 납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웃사가 조금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었으면 손 안 댔을까요? 소가 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웃사가 죽었던 중요한 이유인데, 웃사의 이 죽음의 힌트는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자, 이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들이 법궤를 다루는 뭘 드러낸 겁니까? 의식과 습관을 드러낸 겁니다.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어요? 그냥 편리대로 운반했어요. 쉽게 운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궤를 끄는 수레를 끄는 소가 뛰자 웃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혹 이 법궤가 땅에 굴르거나 떨어질까 싶어서 아직 떨어진 건 아니지만 손을 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예민한 실수는 우리 결국은 습관의 문제고, 그 습관은 결국 무엇이 습관이 되죠? 의식이 습관이 됩니다. 그 의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가치에서 오는 거예요. 가치는 의식화되고 의식화는 습관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잘 부흥돼 가다가 헌금을 드리는 일로 그만 갑작스러운 큰 재앙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말죠. 같은 날 시간 간격을 두고 부부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는 아주 잘못된 동기가 숨어져 있었어요. 누가 헌금을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구제 대상들을 위해 밭을 내놓고 헌금을 하자 교회 안에 이 부부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드리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죠.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정도 죄 가지고 부부가 시차를 두고 죽어나갈 만큼 큰 죄냐? 큰 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뚱쳐먹었다는 자체가 큰 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현대 성도들에게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릴 때마다 이 자체가 감격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오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중하고 거룩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는가. 예배는 물론 거룩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게 중심이지만 예배의 또 한 요소 속에는 오늘 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그는 댄스를, 춤을 춥니다. 근데 이걸 누가 조롱하냐 하면 그 정치적인 전략적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다가 조롱을 해요.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평생 불임의 슬픔을 겪고 맙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납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다윗, 예배자입니다. 웃사, 당연히 예배자여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미갈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배에 대한 관찰자였어요. 자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배가 어떻고 누구 신앙이 어떻고 그냥 미갈은 불쌍하게도 예배의 비판자로서 관찰자로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이제 1층에서 유아세례가 있었어요. 한 80여 명이 넘는 아기들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 신앙을 대신해서 이제 시간상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 여러분들은 이 아기의 아빠로서 매일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일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분은 그 부모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신통력이 있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부모만큼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매일 한 번씩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두 번째, 엄마들은 매일 긴 성경 본문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절이라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언어로 읽어주십시오. 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돌아다니든 떠들든 상관없이 반드시 엄마 아빠가 나오는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나와서 소리 내고 떠들면은 물론 옆에 사람들에게 간혹 방해가 될 때는 있겠죠. 그래도 저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 철판 깔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우 얘 데리고 나오면 민폐가 될 텐데. 아니요. 그래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 성격상 다른 데는 다 둔한데 이 소리에 굉장히 좀 민감을 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아기가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막 흐트러져서 집중이 안 되는 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때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아기 엄마가 막 아기 데리고 이렇게 막 소리 내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랬어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찬양대원인데 아기를 이제 손주죠. 물론 손주를 데리고 그 찬양대에 앉아서 이제 찬양 끝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기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애가 이상한 거지. 막 소리 내고 꼼지락거리니까 바로 이 눈 옆에서 애가 자꾸 부산스럽게 구니까 제가 옆에 보이죠? 소리 들리죠? 이게 막 설교가 엉망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이 설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설교를 끊고 권사님 좀 애 데리고 나가세요.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 권사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싹싹 빌었죠.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단이 됐어요. 지금은 다 데려와도 괜찮아요. 막 여기서 뛰어도 괜찮아요. 뛰어도.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웬만한 소리, 애도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어우, 40대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본당에 데려 들어오면 하여간 부목사님들이 무지무지하게 혼났어요. 지금 다 데리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예. 그만큼 뭘 간 거 진짜 막 데리고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애기 때부터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구조적으로 엄마들은 애기 한 번이라도 예배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렇다고 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교회를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옮겨요. 그래서는 또 안 되고. 예, 그래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도들의 합의하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확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최고의 성공은 예배자로서의 성공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를 만나서 딱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삶으로 산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평생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다른 성교를 뭐 이렇게 방송해라 이렇게는 듣지만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 속으로 혼자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으로 참 지겹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다른 교회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 당신 다른 교회 좀 다녀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태어나자마자 아빠한테 유아세례 받고 아빠한테 설교를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한 가지 원칙은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스펙이 나빠도 좋다. 또 세상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좋다. 하여간 예배만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도 목사의 아들로 딸로 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교회 나오기 싫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나온 건 아닌데 애들이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여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통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또 저녁 예배는 좀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예배의 요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이것은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예배 순서를 안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왕이면 좀 시시비비 없이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배의 자율성 때문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과 인간의 반응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가 찬양입니다. 방금도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계단에 어느 자그마한 저만해 보이는 형제가 대보니까 저보다 좀 크긴 크더라고요. 흥얼흥얼 무슨 노래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여기 찬양대원 같아요. 여기 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아주 좋아요. 무슨 기도에 관한 노래인데 뒤에 이제 슬슬 따라 내려가면서 그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다 들어왔을 때 제가 붙들고 방금 그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래요. 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뮤지컬 하는 친구인데 그 악보를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그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맨 앞에 앉아 있구나. 요 친구예요, 요 친구. 머리 짧은 친구. 요 손 들어보세요. 예. 다음 주일 저녁에 한번 그거 갖고 와서 특성화해봐요. 예?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주를 향하여 정말 이렇게 심령이 즐거워서 흥얼흥얼흥얼 노래하는 그 모습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찬양은 예배를 돕는 보조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준비 찬송하십시다. 뭔 찬송이 준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지 그것은 예배를 돕는 보조 순서나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속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이런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장 입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대목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중앙순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이 허겁지겁 늦었어요.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아우, 예배 아직 안 늦었네. 늦은 겁니다. 네? 안 늦긴 뭐가 안 늦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이것은 말씀 전하는 시간만 예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배 부름의 순서서부터 축도까지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함이 아니라 절대 예배 시간에는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예배 순서 속에 간구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예배는 원칙적으로 봉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낮예배 때 여기 봉헌하죠. 근데 낮예배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사실상 봉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것은 절기헌금 덕 얻어서 교회가 수입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절기헌금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봉헌이 드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예배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죠. 제물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편 전체에서 나타난 예배의 큰 주제입니다. 다섯 가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6장 12절을 보십시다. 6장 12절,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죠?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웃사의 죽음으로 사고가 나니까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야, 이거 나도 잘못 취급을 했다간 왕 노릇도 못 해보고 큰일 나겠다 해서 중간에 운반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석 달간 이 법궤를 누구의 집에 보관을 시키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시켜요.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면 이게 어디 사람이란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 전체 속에 블레셋 사람을 세 번 만납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 번 만나죠. 첫째,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망명을 갔던 아기스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오벳 에돔. 후에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참된 예배자는 인종과 모든 색깔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그 흑암의 땅에 앉아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한 주 하나님을 한 입으로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 장관이에요. 그것 같은 감격이 없어요. 야,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함께 교제한 적이 없는데, 신앙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한 주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때, 작년 대만 선교 20주년 우리가 큰 학교를 빌려서 전 대만 지역의 그 연계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벳에돔 블레셋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규례대로, 질서대로 예배하되 뭘 잃지 않아요. 규례와 질서대로 예배를 하지만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 규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또 이런 형식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즐거움이 또 한 주간에도 매일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십시다.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바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바빠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도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바빠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종일 머물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도 내 안에 주를 경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에 또 이 땅에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공고한 이웃들 또 아직 슬픔이 끝나지 않은 이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여 그들의 눈물에 그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다가서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손을 내어미는 순종이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이웃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 고통의 현장에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찾으시던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